5장 16, 17,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어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16절을 다루지 않았는데 만일 믿는 여자에게 믿는 친척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과부성도의 생계를 도우도록 하고 교회가 짐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이 교회가 규정한 과부성도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주제가 나오는데 본문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장로라는 이 표현 그리고 그들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역할 규정은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 단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추정할 뿐인데 지금 우리가 2000년 정도 지나서 장로라고 한 이 직분과 조금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이 장로라고 부른 그 쓰임을 세 구절 정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곳에 있는 교회의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너희와 같이 함께 장로된 자요. 사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2,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들이 양무리를 치는구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며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장로와는 조금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맡은 자가 있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자, 지금 디모데 전서는 어느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귀환하면서 아직은 에베소에 반대하는 무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곳에는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뭐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들에게 쭉 권면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 나 육신의 모습을 이렇게 입고 있는 상태로는 마지막으로 볼지 모른다라고 하는 엄중한 비장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 중에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 2절 다룰 때 감독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할 때 그 감독자예요. 에피스코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자로서 양무리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 지금 우리 시대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배소 장로들의 그 중책, 정말 중요한 위상을 부각시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하, 지역교회의 영적 삶을, 신자의 영적 삶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쥐 아래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다시 말해서 목자로서 본을 보여 양들로 하여금 제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배나, 다시 말해서 두 배나 이런 뜻이에요. 존경할 것으로 알되, 이 존경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존경이고요. 하나는 보수, 보상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Good News Translation은 보면은 should be considered worthy of receiving double pay. 아,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두 배, double pay.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많이 월급을 받나요? 그 사람의 두 배를 줘야 된대요. 이게 원문의 실제 뜻입니다. 존경할 것으로 알되 실제 상행하는 값을 매겨주다. 그런데 어떻게? 두 배의 존경, 보수로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수고는 지치도록 소진하도록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지치도록 소진할 정도로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맥을 볼 때 아, 이 장로들이 지금 현재 장로교회나 그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과는 조금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것도 역시 지치도록 소진되도록 일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인식해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왜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이 의미가 존경,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 존경과 보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보수와 관련된 것인가 하면 18절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레퍼런스 때문입니다. 이것을 백업하기 위해서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구약시대 때 타작마당에 소가 추수한 곡식을 뜰잖아요. 겨를 벗겨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소가 멍에를 쥔 상태에서 계속 빙빙빙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곡식을 뜨는 그 소가 곡식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망을 씌우면은 못 먹죠.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마구 인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볼까요?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5장 4절의 인용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11절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를 의미하고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것의 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수 받는 것이 이 문맥상으로 합당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약속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나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신령한 것을 뿌리는 말씀 사역자가 너희의 육적인 것, 다시 말해서 재정 지원, 이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내는 마무리 지점에 로마서를 쓰는데 그때 로마 성도를 향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엄청나게 궁핍한 상태입니다.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 이후까지 번집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죠. 지금 복음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가 확산되어 갖고 이 진리의 수혜자가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냐 사람들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복음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다, 기근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5장 25, 27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누가 누구에게 빚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진리 전파에 이방인 성도들이 빚졌다는 거예요.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것, 그 생명의 메시지를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이 말을 합니다.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일꾼이 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앞에 가서 나 품삯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항의하면, 그것을 호소하면, 그것을 품삯을 주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0장 7절 동일하게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정신을 한 줄로 요약해서 언급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함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왜냐하면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언젠가 공부하게 될 디모데 후서 2장 6절에는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지금 사역자로서 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오래 머무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를 알고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강론이 되어지는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이 권리를 남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어떤 경우에는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그에게 큰 사례비를 주고 이러한 뉘앙스가 담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쏟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욕물과 아이를 같이 버리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마십시오. 목욕물만 버리세요. 아이까지 버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보존하시고 남용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깎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로, 갑절로 존중해라. 충분한 보수를 포함한 존중으로, 존경으로 대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근거는 이러이러한 구절 때문이다.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저는 그것이 이 말씀 사역자인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전부 다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전임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신약 성도로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러한 주님의 돌아보심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자, 이제 이와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 사역자는 사탄의 많은 목표물 가운데 주요 타겟입니다. 그래서 쉬운 비난의 대상이에요. 비난받을 짓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으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권면하고 또 부탁드리는 그 내용은 쉬운 비난의 대상이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건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두 번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견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개인의 불만을 공적으로 표현하거나 등 뒤에서 말하는 대신 직접 찾아와서 의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씀 사역자에 대한 근거 없는 어떤 비방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은 싸움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진실만을 말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이 진실만을. 그리고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진실한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말로는 거기까지만 하고 기도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보통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로부터 이 많은 기도 요청을 듣습니다. 네, 그런데 사역자가 기도 대상인 것 아시죠? 말씀 사역자가 진정한 기도 대상이에요. 잠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사역자를 무너뜨리면 지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사역자의 그 도덕적 실패, 분노 문제, 돈 문제, 중독 문제, 음란 문제 이런 것을 듣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그 나름대로의 스마트한 접근이에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전체 무너지는 것은 공식입니다. 자녀가 문제 일으켜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너지면 자녀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직 사탄 숭배자인 그 존 라미네즈 같은 간증을 들어보면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와 목사의 가정에 저주를 내리는 의식을 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의식을 행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은 압력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자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 자신이 너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았나. 너무 강한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 안 해도 생존할 것처럼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진지한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영적 건강을 위해 영적 에너지 소진되지 않도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어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느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도록 주의 말씀을 주의 능력으로 전하도록 사역자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즉 저와 여러분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의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